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보도문을 통해 두 장관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 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목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문에는 최근 북한에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호위체 연합체의 한국군 참가,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현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에 청와대를 예방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정한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으로서 양국 간 대화가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고 밝히고 미북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깡패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가 이날 현지 미국 외교관들을 초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앞서 홍콩의 대공보를 비롯한 친중국 매체들은 미 총영사관 관계자가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공보는 사진 속의 인물이 줄리 이드, 미 총영사관 정무담당 영사라며 구체적인 실명과 신원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 홍콩 특파원 공서는 미 총영사관 고위 인사들을 불러서 홍콩 분리자들을 만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가 무책임하고 깡패 같은 행동이라며 미국 외교관들의 주재국의 시위대나 야권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정부 매체를 통해 미국 외교관의 사진과 실명 그리고 자녀들 이름까지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하는 행동이 아니며 깡패 정권이나 할 만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또 올렸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14% 오른 7.0136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 달러당 7위안 돌파를 용인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평가 절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지난 2008년 4월 3일 이후 가장 약세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일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직후 미 재무부는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오늘 또다시 고시환율을 올린 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4개월 만에 다시 개최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오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정보국 국장 직무대행으로 조셉 맥과이어 국가대테러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해군 제독으로 오랫동안 탁월한 경력을 쌓은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허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으로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말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 사건으로 두 나라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미북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더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미북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스퍼 장관은 9일 오전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에스퍼 장관은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우방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거라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미한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거라며 이미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양국 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한 동맹 현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됐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니까 일단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의제는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일단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발사 실험 계속하고 방사포도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그 한미 당국의 평가 그리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뭐 대화에 나올 수 있는가 그게 핵심 주제가 될 것 같고
미한 동맹 현안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에스퍼 장관을 통해 한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액수의 5배 가까운 방위 분담을 한국에 해야 된다. 뭐 이미 벌써 약속까지 했다. 트위터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퍼 국방장관으로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막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위 분담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가 좀 더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방한 당시 관련 언급이 시작된 만큼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미한일 안보 협력 문제 역시 논의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를 다루겠죠. 특히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데서는 미국이 벌써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으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많고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상황은 악화하지 않고 특히 그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한 그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이제 굳건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에 대해 최강 부원장은 에스퍼 장관의 방안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기 마련은 쉽지 않을 거라며 적어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틀과 이에 대한 일본의 유화 자세를 확보할 순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동맹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He said that he wants our allies to contribute more. It's certainly a reoccurring theme.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되풀이되는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물론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 will be a theme of the president's as it relates to South Korea, as it relates to NATO.
한국이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든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부담을 공유하는 것을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주한미군 숫자는 2만 8,500명이며 82년간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발언은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한국 정부가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 사실과 함께 추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2020년 이후에 적용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의원들은 대체로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는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분담금 증액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대해선 비판적인데 특히 민주당 측에서 강합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과의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순 있지만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8일 VOA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미군 주둔 기본 비용의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매우 비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3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에서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이른바 주둔 비용 플러스 50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어떤 면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미국과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며 미군 해외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모두의 상호 이익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미국의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둔 비용 플러스 50과 같은 제안들은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 강화에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자체는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라운주 상원 의원은 지난 3월 미한 SMA 협상 당시 VOA에 한국 방위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국은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관심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미군 주둔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2월 청문회에서 제10차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지원 등 이미 미군 주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negotiations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eem to be more controversial than previous years, and interestingly enough, it's just for a term of one year. We're typically it's a five-year term, so we're going to be right.
리드 의원은 통상 5년이었던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으로 개정된 점을 지적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 문제를 또다시 얘기해야 한다는 건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상황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나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분담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둔 비용 플러스 50과 같은 수준의 요구는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최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을 만났다며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동맹국의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I certainly support the president's view of getting more, as you mentioned, from our allies in terms of home basing. I think that's fair.
다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십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반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역내 동맹 그룹 강화와 확대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우려는 최근 상하원이 마련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도 반영됐습니다. 상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보다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주한미군 관련 직간접 비용과 분담금의 상세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과 관련해 직간접 비용과 일본 한국의 분담금에 관한 보고서를 2020년과 2021년 각각 3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회의론과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신뢰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무역과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지정학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접근 방식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7일 VOA에 미국에서 지난 40여 년간 대화를 통해 중국을 자유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한 패권 제압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여야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태평양 패권국으로의 회귀, 동맹 간 균열, 트럼프 정권의 동맹 불신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내 지정학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금지 조약 INF를 탈퇴한 배경에는 역내 무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에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시안에 지상용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사한 점은 동맹 내 정치적 역학 구도를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무부 재직 중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로즈 전 차관보는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국가의 미사일 체계를 전진 배치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격용 지상 발사 미사일 배치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불러와 호주, 한국, 일본 등 동맹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공화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배치 단계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현재로선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동맹국에 배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전개하면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탑재 수락미사일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일환으로 트럼프 정권은 한국과 일본 등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압력을 강화할 것이며 점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강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마찰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동맹국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우려했습니다.
But the critical thing, obviously for America's allies, is that at some point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they're going to be faced with a tough choice.
특히 최근 북중러 사이의 연대 강화는 모두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균열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한국 영공 침공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한일 관계 악화와 미중 패권 경쟁을 틈타 제재 완화와 미한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동맹 내 공조를 무시하는 트럼프 정권의 외교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동맹 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또는 일본을 배제한 미북 대화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서 한국 또는 일본의 안보를 경시하는 태도 등이 동맹 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지난 5일 기고문에서 지난 40여 년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틀이었던 키신저 모델이 종말을 구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일본 동맹의 가치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는 VOA에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대중국 압박을 통한 무역 협상 타결만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동맹과 가치를 향유할 수 없는 전략 없이는 키신저 모델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 논의의 병행을 촉구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패권 경쟁 구도가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심하게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6일 발간한 미중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힘과 영향력, 국익의 도전에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해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규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 있어선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때때로 일관되지 않지만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찬성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북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에 영향을 끼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경색됐던 북중 관계 완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 2018년 3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한 차례 방문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북 대화와 관련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쌍계병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이 철저하게 요구하는 사안들만 따르고 있다며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really not doing anything to control the illegal importation by the North Koreans.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8일 VOA에 중국은 북한의 불법 석유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공개한 중국의 불법 환적 사례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도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들어가는 사치품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has been a lot of leakage and luxury goods that are probably being driven over.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포도주 등 사치품이 쉽게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미북 협상에서 중국이 쌍계병행을 촉구하는 것은 중국이 비핵화 협상 결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hina wants to make sure that whatever changes in Korea, that geopolitical landscape, the relationship.
중국은 비핵화 협상의 결과로 한반도에 변화가 생겨도 남북관계, 미한관계, 미북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이 보호되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7월 한 달 동안 5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넉 달간 가장 많은 승인 건수인데 대부분 북한 내 식량 상황과 수질 개선에 관련된 물품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8일 현재 모두 5건입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기구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월드비전, 유럽연합,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입니다. 승인된 5건 모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 개선과 수질 개선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7월 들어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은 기구는 북한 주민의 식량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로 5개의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물품 납입이 아닌 해당 기구의 운영자금 반입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106만 유로로 달러로는 118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4개 기구는 지원 물품의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고 반입 허가를 신청해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수질, 위생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 반입을 신청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한 우물 펌프 키트와 방수 연결 박스 등 54개 품목, 위생 개선을 위한 나무문, 시멘트, PVC 파이프 등 10개 품목에 대해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식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탈리아 농업개발기업 아그로텍을 통해 트랙터 26대와 탈곡기 30대, 전기로 2기 등의 농기구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 이 농기구들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필터와 배터리, 볼트 등 각종 부품 200여 종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허가했습니다. 독일의 세계기아 원조는 지난해부터 북한에서 진행 중인 종자 저장, 식수, 식량 공급, 영양 상황 개선, 재난 예방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각종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허가받았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는 세계기아 원조가 어떤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비정부기구인 TGH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증진, 노인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 영양 개선 등을 위해 폐수처리 시스템 사용용품, 어린이 영양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 냉동고 등에 대한 반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7월 한 달간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5건은 지난 넉 달간 최다 건수입니다. 위원회는 4월 2건에 이어 5월에는 단 한 건도 승인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6월에는 한 건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으로의 물품 반입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간 지원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품 전달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 등으로 부품 공급망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7일 발간한 미국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공동의 안보 위협에 맞선 중요한 동맹이라며 두 나라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공급망을 분산시킬 경우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무역을 늘리게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역내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땐 언제든 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이 2016년과 2017년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과정을 시작했을 당시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충고하고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좀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연합체제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국을 고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를 거부하는 건 현존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연합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즉각 수출 관리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재개하고 미 상무부가 한일 양측 관리들과 실무회담을 여는 것 또한 사태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일 갈등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In the past, the economic and the security realm seemed exempt. And indeed, they were moderating or mitigating factors that eventually led to a resolution.
과거에는 갈등 속에서도 경제와 안보 분야만큼은 예외였고 궁극적으로 해결로 이어지는 완화 혹은 경감 요인들이 발생하거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와 안보라는 벽이 본질적으로 무너졌고 그런 불행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성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각각 초석과 핵심 축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If the cornerstone and the linchpin of your strategy are weakened, then your objectives are going to be harder to obtain. It just follows logically.
전략의 초석과 핵심 축이 약해지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로닌 석좌는 완벽하진 않지만 미한일 3국 관계가 구축되기까지 오랜 노력이 있었다며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에겐 세 나라 관계가 자산이라며 문제의 초반 시점인 지금부터 이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may be some structural and foundational problems with it, but it's still a valuable part of your estate.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 나라의 관계는 이미 구축돼 있으며 지킬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수십 년 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이 관계를 지켜야 하며 그 첫 단계는 현재 불거진 한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쇼프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사무총장이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평안남도 작은 마을에 적십자 활동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적십자 측은 북한의 식량 안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하지 아시 국제적십자사연맹 사무총장이 지난달 22일에서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시 총장과 그 일행이 2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인민문화공전에서 강일섭 국가비상재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십자 관계자는 8일 시 총장의 방북 목적과 협의 내용을 묻는 VOA의 질문에 국제적십자사연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조선적십자회 지도부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방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 총장의 방북에는 제비에르 카스텔라노스 국제적십자사연맹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베이징 사무소의 지트 라볼 대변인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연맹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고 여기에는 평양 주재 외교사절과 유엔 관계자들, 국제구호단체 요원들이 참석했다고 적십자는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 관계자들은 이 밖에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리에서 적십자가 진행 중인 마을 개발 사업도 견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국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 공동으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엘하지 아시 국제적십자사연맹 사무총장의 이번 방북은 지난 2016년 이래 3년 만입니다. 적십자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미 위태로운 식량 상황에 가뭄이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가오는 장마철 홍수 피해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전역에 많은 주민들이 더욱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상당수가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내에서 가뭄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관측된다며 주민들의 영양 부족과 설사와 같은 수인성 질병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북한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응한 긴급행동계획을 펼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달 18일 북한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응한 긴급행동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47만 2천 스위스 프랑, 미화 47만 8,500 달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5월 6일 시작돼 한 차례 연장을 거쳐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긴급행동계획의 예산이 이미 미화 25만 6천 달러로 책정돼 있었지만 계획을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추가 자금으로 비료와 제초제 공급을 확대하고 농업용수와 수질정화제를 공급해 수확량을 높이는 한편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홍콩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불량배 정권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홍콩 주재 미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출범 1년여 만에 붕괴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전망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세 맥과이어 국가 대테러 센터장을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예, 그동안 국장 대행으로 거론됐던 그 고든 부자 부국장은 댄 코츠 국장과 함께 물러납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홍콩부터 보죠. 홍콩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홍콩 시위를 둘러싸고 지금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 국무부가 8일 중국 정부가 불량배 정권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8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최근 홍콩 주재 미국 외교관과 홍콩 반정부 지도자들의 만남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불량배 정권 같은 행동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홍콩에 소재한 친중국 매체인 대공보가 이 홍콩 주재 미국 외교관의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신문은 최근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관계자와 홍콩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들이 만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네.
미국 외교관의 신원도 공개했는데요.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외교관의 개인정보와 사진, 자녀의 이름 등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항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네네.
그런 행동은 불량배 정권이나 하는 행동이며 책임 있는 국가가 하는 행동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미국 외교관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공개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시위대나 야권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얘기는 미국 외교관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회동을 문제 삼고 있는 거군요. 어떤 겁니까?
예,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조슈아 웡 등 이 반정부 지도자들과 일단의 대학생들이 지난 6일 이 홍콩의 한 호텔 로비에서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정무 담당 영사 만났는데요.
예.
예, 중국 외교부가 8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에 이 회동의 목적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는 또 미국 총영사관 외교관들을 초치해서 강력한 항의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미 국무부는 현지 외교관의 일상적 업무라는 설명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중국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내고 있습니까?
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일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자 비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의 폭력적이고 패권적인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 반성 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 현안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교역과 환율 문제에 이어 이 홍콩 사태까지 충돌하면서
예.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양국이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두 달여 만에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별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이 재개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미국 정부가 최근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도 또 지정을 했죠.
네. 이번 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선인 달러당 7위안대로 거래되자 미국 정부는 이 중국을 전격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매긴 관세를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콩 사태로 지금 양국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데 자, 홍콩에서 이번 주말에도 시위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까지 벌어지면은 10주째가 되는데요.
예.
홍콩 시위대가 9일부터 사흘간 이 홍콩 국제공항과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했던 앨런 로 전 경무처 행동처장을 특별직무부처장에 임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봅니다. 이탈리아의 연립정부가 해체한다고 선언을 했네요.
네, 지난 1년여간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던 극우정당인 동맹과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이 8일 연정해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네.
이 동맹의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한 후에 오성운동과 정책상 견해차를 좁힐 방법이 없다면서 연정이 붕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기 총선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의회는 여름철을 맞아서 지금 휴회 중인데요.
예.
다음 주 소집되면 총선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조기 총선의 시점으로 10월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출범 1년여 만에 지금 붕괴를 한 건데 지난해 3월에 총선이 있었고요. 다시 1년 만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총선을 치르고도 3개월간 연정을 꾸르지 못할 만큼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동맹과 오성운동이 연정 구성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6월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과 오성운동은 워낙 주요 정책에서 입장차를 보여서 이미 붕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란 관측입니다.
네.
예, 두 정당은 유럽연합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세금 감면, 사법개혁, 유럽연합과의 관계 설정 이렇게 국가 핵심 정책 사안을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왔습니다.
네. 그 고속철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마찰을 빚었던 것이 또 이탈리아였죠?
네, 동맹 정당은 프랑스 리옹과 이탈리아 토리노를 연결하는 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네. 오성운동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상원이 7일 이를 표결에 붙였는데요. 오성운동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갈등에 극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오성운동 쪽에서는 왜 고속철도 사업을 반대하는 거죠?
오성운동 측은요, 고속철도가 알프스 산맥 아래를 관통하기 때문에 네. 환경이 훼손되고 네.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맹은 이탈리아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맹 측에서는 상원 표결에 앞서서 이미 연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요?
네, 이 살비니 부총리는 오성운동이 고속철 건설 사업에 반대하면 연정 붕괴와 함께 조기 총선이 가시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오성운동은 건설 중단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 살베니 부총리는 현재 내각 개편 가능성을 일축하고 조기 총선만이 유일한 대안이란 입장입니다.
네. 자,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오성운동 측 연정 붕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루이지 디마이오 오성운동 대표는요, 살베니 부총리가 연정 붕괴를 선언하자 오성운동도 총선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디마이오 대표는 동맹이 국가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뭐 서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최초로 그 포퓰리즘 정부죠, 대중영합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국에 이어서 이탈리아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에서 세 번째로 큰 회원국인데요. 이탈리아 연정이 강력한 반유럽연합과 반이민 성향을 나타내서 우려 섞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년 2개월 만에 연정이 붕괴되고 다시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앞으로도 한동안 정국 혼란을 겪을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 DNI의 국장 대행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8월 15일자로 조셉 맥와이어 국가대테러센터장을 DNI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댄 코츠 현 DNI 국장은 같은 날 물러날 예정인데요. 국가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국 산하 기관입니다.
네, 조셉 맥와이어 센터장 어떤 인물인가요?
예, 올해 66살로 해군 중장 출신인데요. 네. 지난 2010년에 퇴역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맥와이어 센터장이 오랜 기간 훌륭하게 군 생활을 하면서 해군 특수전사령부를 포함해서 모든 수준에서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맥와이어 센터장은 또 하버드대학교에서 국가안보연구원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맥와이어 센터장이 DNI 국장 대행의 임무를 훌륭히 해낼 것으로 믿어서 뭐 의심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네. 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 그 수고든 DNI 부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든 부국장을 매우 좋아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확실히 고든 부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랬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고든 부국장이 고츠 국장과 함께 8월 15일자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맥와이어 센터장을 DNI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네. 국장과 부국장이 같이 물러나는 건요? 그 고든 부국장은 왜 물러나는 겁니까?
네, 언론에 공개된 고든 부국장의 사직서를 보면은요,
예.
마지못해 떠난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예.
네, 고든 부국장은 존중하는 마음과 애국심에서 사직서를 보낸다면서 자신이 선호해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팀을 꾸릴 수 있도록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든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팀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고든 부국장은 코츠 현 정보국장의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예.
코츠 국장은 러시아나 북한 등의 문제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지난해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안보 관련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을에 백악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해하는 반응을 보인 일이 대표적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사에 좀 내부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네요.
네, 전직 정보관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래리 파이퍼 전 중앙정보국 비서실장은요, 고든 부국장이 강제로 사임한 일은 정보계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간사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미국 정보계의 큰 손실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자존심을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 역시 큰 손실이라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네.
하지만 국장 대행으로 임명된 맥와이어 센터장이 훌륭히 일을 해낼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매튜 휘태거 전 법무부 비서실장이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됐을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죠. 뭐 임시지만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장관 업무를 보게 됐다는 거였는데, 맥와이어 센터장은 상원 인준을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인가요?
네, 지난해 말에 대테러 센터장으로 지명됐을 때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하지만 국가정보국 산하 기관인 대테러 센터를 이끄는 것과 또 국가정보국 전체를 이끄는 건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네, 참고로 국가정보국 DNI는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 창설된 기관인데요. 17개에 달하는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겼습니다.
네, 지금은 국장 대행입니다만 맥과이어 센터장이 정식으로 DNI 국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드클리프 연방 하원 의원을 새 DNI 국장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래드클리프 의원이 상원 인준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수풍과 희천, 구름 많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겠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 34도, 남포 아침에는 24도, 낮에 3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2도, 중강 아침 최저 19도, 낮에는 32도, 강계 아침 최저 20도, 낮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에 개성 지역만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5도, 낮 최고 33도. 개성 아침에는 25도, 낮에 34도.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3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장전은 오전에, 평강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30도. 해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31도. 원산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0도.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26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2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어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친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동해상에 발사체를 쏘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어떤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낼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양국 갈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또다시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일본 통합망요부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한국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고 독도 인근 영공까지 침범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지 16일 만입니다. 당시 한국 주재 러시아 국방무관은 영공 침범을 인정하고 본국에 진상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밝혔으나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 군용기가 한국 동해상을 비행한 것은 맞지만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도 한국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열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보도문을 통해 두 장관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 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문에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연합처에 한국군이 참가하는 문제,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현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한국의 공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으로 양국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며 미북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미 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깡패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가 이날 현지 미국 외교관들을 초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의 대공보 등 친중국 매체들은 미 총영사관 관계자가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공보는 사진 속의 인물이 줄리 이드 미 총영사관 정무담당 영사라며 실명과 함께 신원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 홍콩 특파원 공서는 미 총영사관 고위 인사들을 불러 홍콩 분리주의자들과 접촉한 정황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표시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가 무책임하고 깡패 같은 행동이라면서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시위대나 야권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정부 매체를 통해 미국 외교관의 사진과 실명, 그리고 자녀들 이름까지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하는 행동이 아니며 깡패 정권이나 할 만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또 올렸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14% 오른 7.0136 위안으로 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